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일각에서 젊은 사람들 탓이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젊은이들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젊은이들이 좀 참지 않고 너무 좋은 시절에처럼 그렇게 어울려 다니고 놀고 그렇게 하다가 이 확산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어른들이 걱정하시면서 그런 말씀들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면 젊은 청춘들이 그러리라고 상상 못했다면, 그거 생각 못했다면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이 좀 부족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백신을 어른들이 먼저 맞는 바람에 젊은이들에게 백신 기회가 뒤순위로 늦춰지는 것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17살, 20살 그 청년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젊은 청년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 젊은이들에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면서 염려스러운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모험정신, 개척정신,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과거 세대에 비해서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세대는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상태에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게 모험이었고 모든 게 도전이었고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어서 그런 생각, 그런 자세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너무 지나치게 안전 위주의 삶을 살고 또 무엇인가 확실히 보장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전 정신의 결핍이 오고 이것이 우리 미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두 번째 지파인 요셉 자손들의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준 땅도 부족하고 또 주신 땅도 험지이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강력한 부족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합니까? 그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제기했을 때 여호수아의 대답이 비록 산악지대를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개척해라, 이 한마디로 그 모든 불평들에 대해서 대답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척자의 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길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다.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개척자이죠.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존에 선례도 없고 누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도 없고 그야말로 캄캄한 밤중에 촛불 하나 들고 길을 가는 사람처럼 그것도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겠지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도 계속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익숙한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군대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쟁 연습을 해본 것도 아니고 무기체계를 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무슨 오늘날과 같은 전술 전략에 관한 책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교본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격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한 마을 한 마을을 점령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끝없는 도전이었고 끝없는 개척정신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부터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또 이 70명 가족의 대표들이 바로를 만나서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좀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청할 때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우리는 조상 때부터 가축을 먹이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유목민입니다. 그 유목민의 삶의 방식과 유목민의 삶의 양식들이 아주 뼛속 깊이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의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체득되어 왔기 때문에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리비아에서 그 사막지대에 흩어져 살아가는 베두인족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시내에다가 아파트 건물을 짓고 그 사막에 살던 사람들을 다 죽어지는 여기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살고 짐승들 먹일 때만 나가서 먹이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먹고 살아라 하고 집을 다 나누어졌습니다. 아파트를 잘 지어서 나누어졌죠. 그래도 억지로 집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들어갔는데 밤중 되면 다 내려와서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너무나 위험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밤만 되면 다 내려와서 아파트 마당에 그렇게 자리 깔고 거기서 잔다는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 들은 바 있었습니다. 유목민의 관습은 그렇습니다. 오랜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마주친 게 뭐냐면 농경사회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농경사회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명사의 발전을 보면 수렵 채취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 유목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 농경사회를 지난 데 갔죠. 고대사회가. 근데 자기들은 아직도 농경사회 적응을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근데 가보니까 이미 그 땅은 이미 다 정착된 마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농경사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지은 곡식을 저장해서 1년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역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삶의 새로운 양식이고 새로운 문명이었습니다. 이 새 문명에 적응해 가는 건 역시 처음 시행해보는 개척자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없이 개척자의 마음 개척해라 개척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얘기 오늘 요셉 자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점은 매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요셉 자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요셉의 자손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는 과정 속에 요셉의 공로가 지대하다 그런 평가 때문에 이 요셉의 자손은 두 몫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두 지파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 아들인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두 지파가 열세 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레위 자손들을 따로 떼내서 레위 자손은 열두 지파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공직을 위한 자손들로 따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를 세말 때는 이 레위 지파는 포함시키지 않고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누어서 열두 지파 숫자를 맞추고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하고 공직자로서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 이 열두 지파의 땅을 나누어주는 분배에서도 제외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되는데 그 제비 뽑아서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니까 두 몫을 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한 몫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험한 산지를 자원해서 차지해서 산지 쪽으로 내려갔는데 이 요셉 지파는 굉장히 좋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비록 한 지파 몫으로 두 지파가 받았긴 했지만 가장 중앙지대를 분배받게 돼요. 이 중앙지대를 분배받은 이점이 있죠. 국경선 쪽에 남쪽 끝이나 북쪽 끝에 땅을 분배받게 되면 항상 외부 세력과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외부 세력이 쳐들어올 때는 항상 전쟁에 내몰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가장 중앙지대를 분배받았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른 지파가 완충 역할을 해주고 남쪽으로 내려와도 다른 지파들이 완충 역할을 해주게 되어서 남쪽으로는 베냐민 땅과 경계를 냈고 북으로는 아셀과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했기 때문에 외부 민족으로부터의 침공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지역을 이 요셉 지파가 분배받았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 스스로의 장점이나 특별한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특혜를 누린 것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지만 이 지파에게 그런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역시 그 조상들의 때에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녁에 여유가 있으시면 시편 37편을 저녁 시간에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37편 보시면 악인의 후손과 의인의 후손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베풀고 꾸어주고 섬기고 하니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의인의 후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의인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많이 뿌리고 나누는 것을 일상생활처럼 살고 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안에 거하는 약한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다른 열방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돕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요셉 자손이 훗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으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러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게 흠지를 차지했던 이 유다 지파와 같은 그친 도전 정신 야성이 없어지게 돼요. 받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특혜를 누린 만큼 더 적극적인 뭔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절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중에 자기들에게 노역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섬기는 종들처럼 그렇게 노역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후에는 완전히 가슴을 찌르는 가시처럼 돌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 얼마나 큰 고통을 가하는 족속이 되는지 모릅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승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주 마음에 작정하고 그 땅에 작정하고 거주했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차지했던 땅 중부 지역인데 그 중부 지역에 좋은 승업들이 많았습니다. 먹이또라든지 이스라엘 골짜기라든지 베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훌륭한 승업들이었어요. 나중에 보시면요, 사울 왕 때에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가 사울 왕과 요나단 부자가 함께 전사하지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아주 참담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이 벳산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을 패퇴시켰던 세력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벳산이라는 이 지역은, 길보아산이나 벳산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쪽에 가까이 있는 국토의 동쪽 끝에 있는 성벽입니다. 그런 도시들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 지중해 해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서쪽 지중해 쪽에 살던 이 블레셋 사람이 국토를 횡단해서 서쪽 동쪽 끝에 있었던 이 꼬지 진격에 왔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나라를 허리 부분을 잘라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사울 왕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국토의 허리를 잘라서 중간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됐을 때 그 중간중간에 있던 거점 도시들이 바로 이때 남겨두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게 했던 그 도시들이에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울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우선 그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타협해서 살려주고 자기들 가운데 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훗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왕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항상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고통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마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란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가 임의로 생각하고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판단하고 우리 생각이 옳다고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을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고 먼 후에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했는데,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사람과 므낫세 사람들이 와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는 내용이, 자기들은 이미 두 지파가 됐는데 한 몫만 주니까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이 제기였죠. 그런데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절대로 여호수아가 불공정하게 그 땅을 준 것이 아니고 제비뽑아 된 것인데, 제비뽑을 때에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데, 그 제비 뽑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는 자세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6장 모세 때 이미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누고 주는 원칙을 정했을 때 인구수대로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정해진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가 많은 지파에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두 번 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가 분배, 땅 분배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얼마나 됐느냐?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강 건너편에 남았습니다.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그냥 거기에 정착했어요. 절반만 왔죠. 그럼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을 계산하면 2만 6,350명 정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체를 통틀어서 3만 2,500명이에요. 이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합친 숫자가 5만 8,85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얼마냐면 단 지파는 6만 4,400명, 이사갈 지파는 6만 4,300명, 다 5만 명에서 6만 명 사이를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 자손이었던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준 것이 결코 불리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이 벳산이라든지 이스라엘 골짜기라든지 먹이또는 노른자위 중에서 노른자위예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이런 땅을 바꿔도 불평한다는 것은 그들의 지나친 욕심이었고 너무 심한 특혜 요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산림지대를 추가로 배치해 주면서 이 산림지대 개척해서 땅 부족하면 여기 개척해서 마을 만들고 여기에 살아라,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개척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산림지대를 배정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불평합니다. 또 불평하는 내용이 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16절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불평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지를 나누어 주니까 이 산지 비옥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죠. 둘째는 대부분이 산림지대여서 우리가 정착하고 살아갈 만한 그런 곳이 못 됩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 만한 곳은 이스라엘 골짜기나 벳산 지역인데 여기는 보니까 원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평지라는 이야기죠. 고대의 철병거가 무슨 산악을 산악지도 올라가면서 그럴 정도의 장비는 아니죠. 평지이죠. 그러니까 산악지대는 산악지대여서 험한 곳이어서 못 가겠고 평야지대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철병거 가진 잘 무장된 사람이면 거기도 못 가겠고 산악지대는 산악지대에서 불평이고 평야지대는 평야지대에서 불평입니다.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철병거 가졌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것이죠. 사사기 4장 3절 말씀이하에 보시면 하솔의 근거지를 두었던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학대했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 왕이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하루아침에 괴멸당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것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은 해보지도 않고 불평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산악지대는 산악지대에서 안 됩니다. 평지는 평지여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평지도 안 돼, 산악지대도 안 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비록 산림일지라도 개척해라. 산림일지라도 개척해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들에게 굉장한 격려를 합니다. 첫째 격려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적.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너희 참 역량 많은 지파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냐.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것이 그들을 무마시키게 한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 그들이 정말 역량 있는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역량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 앞에 놓인 어려움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그러셨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험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 맡겨주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시련도 도전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호수아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요셉 지파가 요셉 자손이 그 정도의 이 정도의 살림이라 넉넉히 개척하고 남을 수도 있고 거기에 철병을 가진 그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큰 지파가 아니냐,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냐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크고 작은 달란트들을 가벼이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는 말씀이 살림이라도 개척하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선한 열매가 내게 돌아오리라 기대하는 것은 낭만적이고 지나치게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수고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겠습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지파 사람들에게 험한 산악지대지만 개척하는 마음 가지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을 때에는 그걸 차지할 수 있는 역량도 이미 주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셋째는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철병거 가진 것 겁나지만 그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철병거 가진 가나안 군대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겠죠. 그래도 그거 너무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가나안 정복을 함에 있어서 개척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긍정적인 자관을 가져라.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이미 은혜 주셨다, 능력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긍정적인 자관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뭐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야기는 책임 회피에 가깝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비굴함이 겸손은 아니에요. 비겁함이 겸손도 아닙니다. 우리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기인식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도전정신이죠. 살림지대라도 올라가라. 스스로 개척해라. 이건 가나안을 차지하는 두 번째 정신, 도전정신이에요. 세 번째는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긍정, 도전, 신앙 이 세 가지가 오늘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좋은 영적인 덕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고 이건 이래서 불평이고 저건 저래서 불평인 그 요셉 자손들에 대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생각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기죽지 말고 도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해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긍정, 도전, 신앙. 이것을 그 많았던 두려움 많았던 불평 많았던 이 요셉 자손들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의 자세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요셉 자손들의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배격한 것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가 하면요, 여호수아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자기 지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지파에 대한 애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런 지위에 있을 때 얼마든지 자기 집과 자기 형제 권력들에게 더 도움 줄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감히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왜 그럽니까 하고 저항하겠습니까? 그가 최고의 지도자인데요. 끝까지 집화 이야기를, 자기 집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갈렙이 딸 악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살림을 내줄 때 남방으로 보냈다. 그 남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사막지대이죠.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막지대이죠. 그 딸에게 좋은 마을 하나 정해서 우물도 있고 무슨 풀도 있고 나무도 자라고 목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있는 그 마을에 살게 한다고 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스로가, 갈렙은 그 스스로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은 자녀들에게도 그 딸을 결혼시켜서 살림내주면서도 남방 땅으로 내려보내서 가면서 울면서 부탁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어떻게 사면 우물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그래 우물 하나 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경우를 보면 갈렙 역시 공인으로서의 자기 처세를 엄격하게 했고, 여호수아 역시 자기 지파 요구를 냉정히 거절하면서 공평한 행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전체 민족을 한맘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민첩하고 무엇을 주었을지라도 감사하고 도정전으로 받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평무사한 정신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여호수아가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그가 지시했던 것처럼 긍정, 도전, 신앙, 그리고 공평무사함, 이런 정신으로 사셔서 앞길이 형통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